오늘은 이 설교가 만들어지기까지 있었던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깐 간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추적을 해봤더니 8년 전에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일정에다가 잡아놓고 한 2주 전, 한 3주 전쯤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설교했던 거니까 다시 좀 손보면 되겠지 하고 놔두었다가 좀 캥기는 게 있어서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이대로 설교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제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할까요 말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설교가 제목하고 초점이 영 맞지 않고 좀 이상한데요. 뭐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보면 어때? 아, 그래요?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제가 한번 이런저런 제목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제목과 함께 이 말씀에 딱 초점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여쭙는 삶입니다. 여호와께 여쭙는 삶. 여쭙다 하는 말은 우리말로 묻다. 물어보는 거죠. 묻다라는 말의 높임말입니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물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성경으로 개정개혁하면서 이걸 여호와께 묻는 거니까 묻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여쭙다 이런 말로 바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호와께 여쭙는 삶이라는 주제로 다윗의 여쭙는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굉장히 간단한 대화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가라. 아마 당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보다 좀 더 긴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걸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압축한 듯 싶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아마 다윗이 상황을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만저만 합니다. 지금 제가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가족을 데리고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했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하는 이 여쭙고 대답하고 이런 그 대화의 방식, 이런 삶의 자세,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전에도 이 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세보지 못했어요.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제가 얼핏 봐도 한 7번은 분명하게 나오고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 하나만 더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때 당시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떠돌던 때입니다. 광야로 떠돌 때 이때는 사무엘상 23장 이때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맨 끝부분 변방에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변방에서 떠돌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귀에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바로 그 해변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일라라는 유대 땅 그일라라는 성에 쳐들어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그일라는 다윗이 유대 지역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 변방 광야 쪽에 살고 있는데 그리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동족들을 침략한다고 하는데 사울 왕은 거기까지 그 힘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칠까요? 하나님이 그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600명 정도 그때 당시 됐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데 유다 변방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언제 우리를 잡으러 올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일라 성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구한다 칩시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히 저항할 거고 전쟁이 될 거고 그럼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양쪽에 협공받아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아, 난감합니다. 하나님께 여쭤서 하나님 가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못 가게 만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려고 군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측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올라가라. 오늘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시 가서 측근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일라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모두 기뻐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그 소식을 알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그 정보를 다윗이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진짜 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 사울 왕이 올 거다. 그럼 사울왕이 오면 내가 여기서 이 성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사울왕을 내가 좀 저항을 하고 이 성에서 살면 안 됩니까? 그건 좀 어렵겠는데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 손에 넘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널 넘길 거다.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나를 극진히 대답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사울왕이 나를 넘긴다고요? 생각 좀 해봐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자기들이 사울왕에게 두고두고 시달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할 텐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자기들 죽으면서 너를 살리려고 하겠느냐? 답도 없다. 다윗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챙겨서 그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이게 뭐 아주 이상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나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대화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쭙는 삶.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여쭙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그 팁 하나를 좀 드리면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를 한번 물어보세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복된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하고 싶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부모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어때요? 우리 장장문 권사님, 자식들이 물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어른이 다 됐는데,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 넌 네 생각은 어떠니? 아, 제 생각은 이런데, 아버님 어떠세요? 그대로 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어른들이. 그런데도 어른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안 된다.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 드라마에서 한 부부가 싸웠어요.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한테 야 엄마한테 와이사스 어디 있냐고 물어봐라.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와이사스 찾는데요. 모른다고 해라. 아니 와이사스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그것도 몰랐어? 아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게 대화입니까? 이게 사람 사는 방식입니까?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식들이 물어볼 때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물어보는 삶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안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부모를 그림자 취급을 하고 단절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얼마나 싫어할까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안 물어본다. 아, 안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상에게, 뭐, 귀신 접한 뭐 그런 그 점쟁이에게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경우를 극단적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 저 녀석이 나를 단절을 하는구나. 아, 저 녀석이 나를 모욕하는구나. 아, 저 녀석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은 이 관계를 죄악으로 보십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 하나를 소개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었어요. 그 다음 죽은 다음 죽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을 조금만 좀 더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답니다.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옵니다. 이 사울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이 그랬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죽음이 범죄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다음이에요. 사울이 무슨 범죄를 했을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이게 범죄예요. 그 다음 범죄가 더 심각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기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요. 여러분요, 단순한 행동 같아 보이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는 삶에 대해 죄로 여기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 다음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이야기를요, 좀 더 설명을 더 붙이면 이래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더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과 다윗. 한 사람은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한 사람은 여호와께 여쭙고 요 차이 때문에 나라를 이 사람에게서 뺏어서 여쭙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쭙는 것이 지극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는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는 그 풍성한 영적 신앙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쭙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시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시고 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쭙는 삶은요, 제가 묵상하기는 기도하는 최고의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의 원형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기도라는 것의 진짜 원리의 폼을 만들려면 저는 이 대화로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대화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는 대화다. 근데요, 이걸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지금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 사전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말할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개념. 그게 이제 사전이 정해준 건데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아,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에서 거의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나님, 우리 식구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늦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와 여쭙는 삶은, 여쭙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블레셋 칠까요? 그래, 가서 9일날을 구원해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요. 그래도 가라. 가서 이번에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둘을 좀 비교해 보세요. 소원을 비는 기도와 여쭙는 기도, 이 둘 사이에 분명하게 차이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통행이고 하나는 쌍방통행입니다. 대화는 오고 가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요 일방통행이라는 기도 방식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방통행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멍 하는 그런 기도 방식입니다. 뭐 이놈 봐라. 지 이야기만 계속하고 가네. 이런 이야기. 더 중요한 건요. 소원을 비는 기도의 주체와 여쭙는 기도의 주체가 누굴까요? 주인공?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좋아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아니, 누가 주인일까요? 주인. 소원을 비는 기도는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지. 내 주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여쭙는 기도는 여쭙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께서. 아, 요 이야기 여러분에게 좀 더 실감 나기 위해서 제가 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한 거 아십니까? 모르는 분 없죠?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술램프를 알라딘이 이렇게 쓱쓱 만지면은, 처음에는 이제 닦아주기 위해서 만지죠? 쓱쓱 만지면, 진이라는 요정이 펑! 하고 나옵니다. 커다란 진이가 나와서, 나오면, 알라딘이 소원을 얘기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 나온 소원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더라고요. 진이, 내 궁궐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왕자가 좀 돼야 되겠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궁궐을 지어줘요. 이런 식의 이야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안 되면 간절히 소나무를 붙잡고 막 뽑아가면서 아니면은 막 밤을 세워가면서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소원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진이가 펑 하고 나타나서 소원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는 휙 하고 램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펑 하고 진이가 나타나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PB 알아요? 맨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할까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이 관계를 좀 보세요. 지니하고 알라딘하고 관계가요. 지니가 종이고 알라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비교할 때는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비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주인이 알라딘이에요. 왜요?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여쭙는 기도는, 여쭙는 거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 결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그럼 안 올라가는 거.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어요. 주인이 아버지께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싶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면요,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제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네 가지. 첫 번째,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 네 번째,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이 잔 좀 넘겨주세요. 막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양보하잖아요. 바로 그런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아버지, 뭘 원하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누아가 그 자기 아들을, 삼손을 낳고 하나님이 정죄해주신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보시네. 하나님께서 가르치.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이 기도야말로 가장 원형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만 말하지 말고 여쭙고 듣고 또 여쭙고 듣고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면 나도 이야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여쭙는 삶은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맡김의 진정한 태도가 여쭙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라되 내가 유다 한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질문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한번 질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no.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로님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no.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안 올라가야죠. 안 올라가야죠. 그렇죠? 좀 이따 그 의미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 유다의 성읍이 많아요. 유다의 성읍이 제일 친숙한 성읍이 어딜 것 같습니까? 다윗에게? 베들레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아니면 앞으로 큰 포부를 가지고 유다 이스라엘을 이끌려면 뭐 예루살렘 성 만드는데 그런 데를 좀 알아봐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앞으로 포부가 큰데 이런 땅 어떠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 갔어요. 중요한 것은요, 사부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죠?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다윗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할 때요. 올라가지 않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제가 묵상하건 데는 이래요. 우선 첫 번째가요.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런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있는 그 현재의 주소, 그 위치가 어딜까요? 시글락이라는 성입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은 블레셋 땅에 있는 한 성입니다. 블레셋 땅에 다윗이 유다 땅 광야로 돌다 돌다 너무 못 견뎌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성 하나를 줘서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살고 있는 시글락성인데 이 성에 살다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이 전쟁이 아주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위험했던 전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터라 아기스 왕 따라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 방백들이 다윗을 보더니 아기스 왕에게 벌떼처럼 덤벼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하다가 자기 조국 사람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배신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는 진짜 꼼짝없이 타당합니다. 안 됩니다.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야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섭섭하지만 화나지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요. 와보니까 성에서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온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가족들 뭐 함께 있는 자기 신하들의 가족들 다 붙잡혀 포로로 잡혀가고 집에 있는 모든 물질 재물 다 털리고 완전히 풀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가지고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치고 그 모든 노량물 자기 가족들 다 구원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성이 불바다가 됐는데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야, 우리 힘들지만 다시 성을 재건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동료해서 성을 막 재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재건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고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패를 하고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장남인 요나단도 죽고 왕세자 아닙니까? 요나단도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가 된 거예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불탄 거주지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전혀 안 합니다. 뭐 때문에 그거 하고 있습니까? 나를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 왕도 죽었고 왕세자까지 죽었고 나라가 위태한데 내가 당연히 올라가야죠. 뭐 때문에 물어봅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만약에 막았으면 못 올라가요. 다시 재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쭈었어요. 더 중요한 건요. 다윗이 올라가는 일에 대한 꿈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8년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이리저리 떠돌고 그랬을 그러기 훨씬 더 전에 다윗이 한 16, 17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 때 둘에서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 집에 갔더니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집안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느니라. 신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전쟁, 형들의 전쟁터에 참여하면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발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고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고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고 모두가 추대를 합니다. 요나단, 다윗 사울의 왕세자죠. 차기 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과 굉장히 친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쫓길 때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었지 않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때 내 집안 좀 잘 좀 도와다오. 그렇게까지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에요. 사울 왕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모든 장수도 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당연히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마땅 합니다.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걸 물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하면 안 올라간다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왕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다 접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여태까지 피난 다니면서 살았던 그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모든 꿈 다 내려. 여러분 그런데도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자기 생애를 던질 수 있는,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가 아닌 생명일로 길로 이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지만 다윗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재능이 뛰어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전문가 그래서 아 전문가니까 내 말 들으세요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왜 내 말 안 들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연습 좀 해보세요. 연습. 어린아이처럼.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아버지께 여쭤보세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요. 여쭈면 아버지께서 저한테 마음에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만저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지. 예, 이런 것들을 이렇고 이렇게 쪼개. 내 생각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가 이 본문을 볼 때 내가 뭘 원할 것 같니? 이런 식의 아주 어린아이 같은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쭈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아주 단순한 여호와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식의 다윗의 삶을 우리들이 배웁니다. 우리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여쭘으로 아버지와 깊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쭙는 것으로 우리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여쭘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